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966년 가을에 제가 주의 회복에 있는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죠. 제가 뭐 제 마음을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떠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다시 모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많은 특별 집회에서 이 사역을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과 함께 제가 교통을 하면서 제가 개요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이것을 영에 의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몇 주 동안 더 발전이 되었고 오늘 이번 주에 특히 발전되었고 오늘에도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일어나기까지 계속해서 그 영이 이 메시지를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집회의 메시지를 끝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메시지를 바탕으로 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두 가지 부분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두 번째는 내일 저녁 집회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부분이 메시지가 끝났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커버를 다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 제가 두 번째 메시지를 오늘까지 함께 다룬다면 이 영적인 폭발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 속 느낌에 따라서는 이것이 어떤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폭발이 아니라 뭔가 새롭게 떨어올 수 있는 물론 기회도 없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오늘 이 개요가 없는 이 메시지의 주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 그래서 이 어그러지고 여그러진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이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에서도 언급된 말씀인데요. 오늘은 첫 부분에 집중을 할 것인데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삶입니다. 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의 본이 되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어떤 특이한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인생의 모든 단계를 우리의 단계가 어떠한 단계이든지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때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속 느낌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1325장을 다시 불렀을 때 첫 번째 5절 이것을 세 번 다시 반복할 때 이 1절의 시간이라는 것에 인상을 받았습니다. 1921년에 살았다면 시간에 대한 느낌이 다르겠죠. 제가 이 1921년이라는 것은 거의 100년이나 된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의 허락을 물으시지 않으시고 에베소서 4장에서 보듯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으며 5장에 우리가 아들의 직분을 얻었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와서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 과거 전에 결정하신 것이 완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 모든 새로운 것들이 모두 새롭게 있을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우리는 겨우 여행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희는 다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다리일 뿐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성취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여정을 통제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이 측정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는 우리 어느 누구도 모르지만 확실하게 제 느낌은 제 간절히 원함은 몸의 지체로서 몸 안의 형제로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판결하시는 보좌의 심판대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의 삶과 이 봉사가 우리 가운데 상호적으로 깨닫고 로나 이 땅 위에 너의 삶이 내 마음의 갈망, 내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데 기여하였구나 라고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믿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진정한 지방교회는 지방교회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면 그것이 위협이라기보다는 경고로서 고린도전서 3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특히 이 전 시간 우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할 것이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날이 올 것이며 우리의 일들이 불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그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검증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상세한 이 부분들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 아마존 북스에서 특정한 사람이 쓴 책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사람의 이런 책 두 권의 목차를 보는데 제가 주님 앞에서 가진 느낌은 그 글들은 참 좋아 보였지만 실제가 없다는 이 문서 안에는 실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사상들이 글로 표현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로 사용하는 것은 누구든지 주님을 추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다루고 하나님의 왕국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믿는 이로서의 온 삶이 특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우리 인생의 어떤 것들이 본성으로서는 금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은 이런 것들이 교회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교회를 건축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데에 기여하는 것들이 산출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순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서 시작합니다. 1장 이 9절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를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언급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자신의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16살이 되기 몇 주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저는 기독교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었고 어느 누구도 이런 이해를 하고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신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끝냈을 때 어느 교수도 이런 것들을 언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제가 샌프란시스코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치프에서 온 이 작은 사람이 하는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다만 영원한 불못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심판대 앞에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남은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정의를 더 보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보충할 수 있는 구절을 에베소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를 단체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예비한 신부로 완결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체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표현이요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영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우리 마음의 집을 짓고 계시며 거처를 정하고 계시며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안에서 그분을 재생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 안으로 건축되어서 우리가 단체적으로 그분의 표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이며 교회는 유기적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으로 예표되었는데 이것은 또한 어린 양의 신부로 또한 불러집니다. 이것은 이 물론 이분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교회를 생산하고 건축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단체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건축하시고 이것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신부로 완결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부로 완결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우자와 함께 동반자와 함께 혼인 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 제가 주님의 긍휼을 존경하며 존중함으로써 어떤 주님을 섬기는 이에 간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966년 8월에 어떤 환경에 있었는데 한 5, 6주 동안 매일 아침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에베소서를 헬라어와 영어로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여러 번 읽었었고 저는 그 구절들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 구절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제가 먼저 그 말씀들을 읽어드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어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을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들을 읽고 나서 제가 언급드렸던 두 가지 언어로 읽었을 때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정말 다시 골라야 했었습니다. 정말 크게 깨달았죠. 제가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안에서 우러나온 기도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신다면 저는 그 사람을 따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알려준다면 제가 그 사람의 가르치는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께 무엇이든 배울 의지가 있습니다. 기도했고 두 달 뒤에 저와 제 아내가 오클랜드에서 이 호텔에서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께서 샌프란시스코 교회에서 오신 분이었고 저와 그분이 남아져 있었는데 읽고 있는 것이 워치만 니의 책인 것 같은데 저는 그분의 동역자인 위트니스 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일으키신 이 지방 교회들이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읽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방 교회를 중국에서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대만에서 일으키셨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저에게 출판물 몇 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아디도 마스터가 뭔지 정말 저희가 선사시대에 왔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것이 이런 이게 스트림이라고 불리는 잡지를 저에 주셨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받았고 그 주 기사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나온 세 가지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영이 저에게 비추어 주셨고 제가 그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읽은 것은 또 다른 복사본이었는데 교회의 터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 메시지가 그 계속되는 번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모임이나 어떤 사랑, 어떤 이렇게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샌프란시스코 교회 첫 집회에 왔고 저희가 이 백인 4번, 5번 지체가 되었죠. 물론 그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인종과 국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구절들이죠. 바울은 그의 위임이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겠으니 너를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하라.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수세기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10절에 이제 다른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구절에서 정말 정말 저희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한 천사들의 이런 힘 권세에서 우리가 다니엘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의 왕국에서 나와 주님이 그들을 다 수치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분은 이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이 땅 위에 이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시고 공중에 있는 악한 자들을 수치를 돌리시는 것입니다. 이 11절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제 1장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이 영원한 목적에 관하여 좀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그분의 기쁨을 따라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 안에서 미리 목적하신 것이며 첫 번째 부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긍휼에 의해서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제 신학 공부를 이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끝냈는데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뜻에 따라 뜻에 관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특정하게 마음을 뜻하는 것이 있다면 특히 우리가 더 이상 어린 여자아이가 아니고 10대가 되었다면 이제 젊은이로서 이제 18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좀 더 로마서에 바울에서 얘기하기를 저는 제 방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온전한 뜻을 선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허락하신 의지들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에 따라 그 다음 두 해에 주님께서 나를 많은 것들에서 모든 것들에서 분별해 내셨으며 그분이 허락하시는 의지의 영역에 있는 것들에서 나를 다 구원 분리해 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이 특별히 한 부분은 아버지의 의지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집중하게 되었고 저에게 경고를 주고 저를 좀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갑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것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여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고등학교에 있는 16살 때부터 주님께서 나를 준비하셨고 제가 18세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다닐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심에 따라서 그분은 저를 분리해내셨고 제가 교회 생활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제가 샌프란시스코 교회 지체분들께는 언급하였던 것 같지만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선한 것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계시록 11장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심으로 라고 바울이 말한 것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책을 찾았는데 한 수천 권은 된 것 같아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중점은 같았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 저는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은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혼도 존재하고, 우리의 이런 지구도 존재하고, 북아메리카도 존재하고, 지리학적으로 이런 샌프란시스코도 물론 존재합니다. 저는 물론 지질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적 입장은 말할 수 없지만 존재하는 곳이 많은데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비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적인 몸으로서 교회로서 표현이 되고 이것이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신 뜻에 따라 이 기쁨에 따라 우리의 그분의 기쁨을 따라 라고 하는 이 그분의 기쁨, 그분의 갈망, 이 그분의 뜻이 그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목적을 그분 자신 안에 두셨습니다. 나중에 이 각 주를 읽어보시면 알게 되실 텐데 하나님 그분 자신이 근원이시며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99.99%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영역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분의 갈망의 목적을 이룰 자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해짐으로써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미리 정해 영원 과거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참여하도록 미리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장에 언급했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거룩히 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에 지체들이 되게 하시며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목적에 따라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그분이 이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이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959년에 제 여자친구였던 셰런이 저랑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1959년 봄에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셰런과 헤어질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얼마나 끔찍한 환경에 벌어졌을까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일생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목양하여 주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라헬을 사랑했죠. 제가 때로는 형제님들과 이제 그 자매님들과의 그런 교통을 할 때 자매님들과의 이런 결혼 문제를 얘기할 때 야곱의 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곤 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춤을 하였지만 야곱은 어쨌든 그것을 할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7년 동안 일했죠. 그리고 전기도 없는 그런 텐트에서 일어나서 라헬 대신에 레아가 있었죠. 라헬이 손을 들어 이 리아가 삼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왜냐고 묻지만 그 당시에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흐르고 돌이킬 때 이런 구절이 정말 모든 일을 자신의 뜻의 의결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뜻의 자신의 의결대로 일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 신격 안에 이 세 종류의 그들이 이 의논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 과거에 이 우리 각 사람이 시간 전에 우리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하나님은 이미 본인의 일을 어떻게 정하실지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의결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이제 기여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관해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48시간 전에 깨달았는데요. 이 구절들이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제가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 안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알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26절. 아닌가?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구절은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두 이롭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료한다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이, 모든 환경이, 모든 상황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한다고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 안에 정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이 토기장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에게 순복하듯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나의 하나님의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는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 관하여 이것은 정말 친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 그분이 원하심 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우리는 다들 같습니다. 정말 이것을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특별히 집회 가운데서 행복할 때 정말 말하기가 쉽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정말 질문하고 그분께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침묵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주님께서 오랫동안 제가 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을 오늘 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대적의 수치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제 21년 동안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기도가 있었고 정말 이런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원칙과 그분의 권능에 따라 나의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그분이 응답하지 않으셨던 그분께서 아무것도 안 하셨던 그분이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합니다. 그분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하실 때 의로우시고 말하지 않으실 때 조용하실 때도 의로우시며 현재에서도 그분이 나타나셨을 때도 그분이 그 자신을 숨기셨을 때도 항상 의로우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불려 나온 자들이라는 이 그룹과 똑같은 그룹이죠. 우리가 불러 나온 자들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불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림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는 것,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좋은 것입니까? 바울이 시간을 보냈던 이 한 섬은 바위 섬으로서 정말 좋은 섬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있었던 이 섬은 정말 좋은 섬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돌이켜보았을 때 돌아보고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많은 형제들이 되고 이 사람들이 많은 몸의 지체들이 되고 그리고는 성별이 바뀌어서 우리가 신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형제들이 이제는 모두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별의 이 평등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는 것이요. 이제 우리는 형제였다가 우리는 다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앞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삶을 매 단계마다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합당한 방식으로 자라야죠. 우리는 그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고 그들의 분량과 흥미와 그들의 잘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20대나 30대 혹은 다른 때에 기도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우리가 직업을 갖게 될 것이며 가족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전문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또 이런 청년기를 지나고 청년기가 40대에 끝나면은 이제 중년이 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가되지 않으신다면 다른 것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가 한 섬에 있었는데 이 노인학을 전문한 형제님과 같이 있게 되었는데 몇 살부터가 확실히 장년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려 깊게 말씀하시기를 75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70은 아직까지 중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아직 노년은 아닙니다. 75세라고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75세는 저 또한 저한테는 사실 과거거든요. 과거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이메일 광고를 봤는데 제가 비타민을 한번 샀더니 제 이메일 주소를 팔았는지 노화 방지, 항노화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왔습니다. 저는 항노화에 관심은 없어요. 저는 노화를 방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정상적인 평범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우리의 존재 안에 내재적으로 우리 속사람 안에서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삶이나 죽음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단계에 머무르든 간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예는 구약에서 온 것인데 12살쯤 되는 소년이 그 도시를 예루살렘의 이런 파괴된 도시를 지나가며 많은 유대인의 이런 히브리인 소년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결코 돌아오지를 못했죠. 그것은 이 70년의 노예 계획을 이 신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동반자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특정한 음식만을 먹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 감독관들은 걱정돼서 그렇게 하면 아프게 될 것이다. 아니면 영양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18세였지만 그들이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육에서 많은 바빌론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니얼은 이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이 페르시아가 이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권위를 갖고 있는 왕 다음 정도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칙령이 내려져서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루에 세 번 기도를 했습니다. 왕은 그를 왕은 사자 굴에 대니얼을 던졌는데 왕이 다니엘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섬기는 계속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다니엘에게 살아있는 다니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밖으로는 전시관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지만 속사람 안에서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보기에는 그는 그냥 하찮은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추구하든지 우리는 다만 합당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의 이런 합당한 원함이지만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에 향할 기다리면서 예레미야의 신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루어지는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어떤 주님의 예비하신 환경 가운데에 거하면서 이런 능력을 최대한 발전시킨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 성실하게 근면하게 나이가 훨씬 들 때까지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인 간증은 너는 하나님을 계속하여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먼저 맛봄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음 20분 동안 아니면 25분 정도 제가 교통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 세대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이런 본이 계속된다면 역사에서도 그랬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 끝나면은 많은 세대들이 이뤄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시관 봉사 훈련을 받은 자들도 우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상에 그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6절에서 저희가 이 구절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우절할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우두머리인 나에게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려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본이십니다. 그분 원본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이 재생산이 되기를 원하시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주님이 요구하신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죄가 없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저는 이 죄가 거하는 몸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그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지 않으십니까? 당신은 이 두 가지 이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청, 이런 좀 이런 핑계거리에 관청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러나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에게 알려주마. 나는 최악의 죄를 골랐다. 이 다소의 사울을 골랐다. 그는 가정 집회들을 쳐들어와서 이 형제 자매들을 끌어내고 이 센헤드론에 들어가서 그들을 핍박하였으며 하였으나 주님이 그에게 긍휼을 입히시고 그 스스로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정도 쳐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가장 악한 자였습니다. 나는 이 큰 죄인을 나의 긍휼을 통하여 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가 나의 목적을 위하여 살 수 있다면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본을 배운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로 돌아가서 3장에 제가 바울은 대조를 보여줍니다. 이 흐름과 그 세대 흐름과 디모데 자신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10절에서는 너는 디모데 너는 나의 가르침과 행실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긴밀히 따랐으며 나의 목적을 긴밀히 따랐으며 하지만 1장 9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말씀하셨지만 3장 10절에서는 내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 그분 자신의 목적이 바울 자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이 있으시고 여기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내재적인 일을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갈망하시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갈망과 원함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한다면 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마우이에 놀러가가지고 같이 람보르기니를 몰면서 이렇게 운전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것이고 그것이 그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갈망이 여러분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있는 것이 기도로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이 자신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기를 나의 목적을 긴밀히 따랐으며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디모데는 네 그렇게 하였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긴밀히 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긴밀히 따랐습니다. 그 목적은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디모데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왕국 시대에 디모데 어떻게 영적 아버지가 곧 순교 당할 목전에서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영역이 아시아가 등을 돌렸고 이 전체 지역이 등을 돌렸는데도 하나님의 목적을 꾸준히 따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들을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 또한 위트니슬리 형제님의 목적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간증, 그 사역은 하나님의 목적이 살아낸 것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께서는 1990년대 주님께로 돌아가신 바바이남 형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이가 이 사업 관련하여 형제님을 방문하셨는데 거래를 끝내고 이 형제님께서 소매를 거두시고는 이 혈관을 가리키면서 내 몸 안에 이 모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밥 형제님께 말씀하시기를 어떤 종류의 사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처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일해 넣으시고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일지라도 고난을 주는 것일지라도 어떤 자매님께서 저에게 긴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형제님께서 현충일 집회 기간 동안에 이 영적 전쟁에 관해서 언급하셨을 때 저는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떤 딸이 44세에 죽었고 사망하였고 딸이 승리하는 아운데 딸은 그 과정을 마쳤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는 정말 이 적에 이런 방해가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은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당신을 향하여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위도 계속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새 아들이 있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어떤 한 자매를 함께 만나게 하셨고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슬픔과 이 상실감과 기쁨이 함께 있다는 것을 나도 이해합니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내가 이 교회 생활에 앉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어떤 단계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 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엘드노르에서 이 네 명 중에 장로 형제님이신 사무엘 첸 형제님이 계셨는데 그는 그분의 항상 말하시는 한 줄로 유명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안내를 맡았고 형제님들이 오고 가실 때 제 책임은 이 마무리를 하고 문을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그 형제님과 정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느끼실 수 있었죠. 그분은 저에게 오시더니 그래 얘기해봐 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겪고 있는 것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주님께서는 당신을 실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았죠. 제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하지만 저는 그것에 제가 84년에 병원에 누워계신 형제님을 방문하여서 살아계셨던 산 간증이셨던 그분을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왕국에서 챙 형제님, 주님께서 저를 진짜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실제가 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습니다 형제님, 제가 다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성격, 그런 삶의 특징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범주를 포함하는 것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말을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은 조금씩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이런 이상이 오지 않는 것에 이런 대적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 조금씩 열리는 이상이 여러분을 통제할 것입니다. 이 이상에 근거하여 바울이 열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 번 그의 서신에서 긍휼의 그릇이라고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이라고 했으며 영광의 그릇이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4절에는 보물을 담은 그릇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그릇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어떻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그분 자신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싶으십니다. 분배하시고 싶고 점점 더 우리를 점유하고 싶으십니다. 우리 안에 퍼져나가고 싶으십니다. 에베소서 3장에 바울은 이 센츄리안에서 이 쇠사슬에 감겨 있었는데 이 영광의 아버지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게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열린 그릇으로 살 뿐 아니라 주님 앞에서 열린 그릇으로 살 뿐 아니라 그분의 신성한 분배하심을 믿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특정한 두 가지 이런 방면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이 디도서 마지막에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나는 그것이 될 수 있다. 나는 받을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만들 수도 없고 나는 할 수도 없다. 내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내가 그것이 더 이상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고 그분이 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할 수,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포기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을 누리며 그분이 나를 통하여 사시게 할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되게 합니다. 전시간 봉사, 바울은 전시간 봉사였습니다. 특정 시간 이상 동안 많은 교회들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일인 장막을 짓는 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제가 바울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바울 형제님, 제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천막을 제일 잘 마시는 것 같아요. 이 롤스로이스 급의 천막을 만들어서 파시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많은 사람들을 그분은 낮에 밤에 천막을 만들 때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손이 가득 찰 정도로 이 천막을 만드는 것을 주로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의 교회 생활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과 교통을 하였을 때 내가 여러분들과 할 일은 없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참 관여하여 그를 안티옥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다인종의 교회에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셨죠. 그분에게는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 한 세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분리하는 인종, 국적, 문화, 사회 계층, 경제적 상황, 교육 수준 것을 다 내려놓고 다만 형제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두 번이나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도 직분에 관해 많은 이들이 독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부서지고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라 할 때 그는 그의 존재를 부어 넣었습니다. 본인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이것은 정말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기의 교회 생활을 볼 때 10년 뒤의 상황은 어떨 것인가? 25년 뒤는 50년 뒤는 40년 뒤는 더 그 이상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상에는 바울이 나에게 말한 것은 정말 슬프지만 한편으로는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디모데 19절부터 제가 디모데를 보낼 텐데 그러면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여러분에게 보내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을 알게 되어 나도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은 혼이 되어 여러분의 사정을 진심으로 돌볼 사람이 디모데 외에는 나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일만 관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은 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대들, 20대들, 지금 불타는 이 지체들이 정말 활력되는 방식으로 특별 집회에 갔다 와서 아니면 이런 섞임 집회에 갔다 와서 그렇게 서원을 하겠지만 인생의 이런 일상들의 사건들과 결혼하고 가족이 생기고 지갑 어떤 경력을 쌓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관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관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여기 각주를 본다면 이 교회의 모든 믿는 이들을 복음의 그는 그릇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분배하고 재생산될 수 있는 그릇으로서 그는 교회를 사랑했고 어떤 환경에 상관하지 않고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일반적으로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저격해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자라나는 아들과 딸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산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전시간 훈련을 오는 대학을 졸업하는 이런 자녀들의 반대하는 의견들은 부모님들, 교회 생활에 있는 부모님들에게서 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 아빠가 그렇게 아빠가 반대하십니다. 아빠가 1년만 하고 오라고 하세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마태복음 10장을 볼 때, 부모님들이 믿는 이들이 아니시구나. 아닙니다. 부원 받으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구나. 아닙니다. 교회 생활 하십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마라. 너 전시간 훈련 가면은 너 전시간 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나쁜 것은 너는 동역자랑 같이 결혼해갖고 너희는 평생 가난하게 살 것이다. 물론 제가 약간 과장한 것도 있습니다. 이런 풍요로운 이 나라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위해 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심하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삽니다. 그분의 앞에서 우리는 열린 그릇이 될 것이고 열린 그릇이고 우리가 본 이상에 따라 살 것이며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교회 생활 안에서 다양한 단계와 다양한 변화를 받은 지체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안에 있으며 모든 지체를 관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섞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러한 이상반으로 통제받고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적셔진다면 우리가 어떠한 단계에 있건 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간다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람이 모인 그런 교회 생활 안에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선호함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담대히 말하겠습니다. 많은 근원과 많은 배경과 많은 인종과 많은 국적과 많은 인종들 가운데 교통한다면 내 마음을 열어줄 테니 내 마음을 읽어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어른들을 사랑하시며 다 사랑하십니다. 제 여정은 1966년에 시작되었고 제 인생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저 아내와 저는 이 깊은 하나됨 안에 있으며 이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뜰 것이고 저 길을 가지 않고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